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오늘 일독서였던 이사야 예언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마디 안에 오늘 연중 제15주일에 또 다른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묘사는 바로 씨 뿌리는 사람에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이면서 한국교회에서는 농민주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주교회의 1995년 주계정기총회 결정에 따라서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자고 이끕니다. 하지만 요즘은 꿈이 농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곧 생명산업이고 그래서 농민은 곧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죠. 요즘은 농업조차 기계화되고 산업화되고 대형화되어서 기계가 모든 농사를 다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농민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농민은 인간 생의 근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직업이고 일이고 생명을 다룬다는 의미에서는 또 다른 성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직이라고 충분히 불릴 수 있는 농민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자연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이 산업화가 되어가다 보니 농민인 인간과 자연과 일한 소통의 길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단절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적당한 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키우는 작물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작물의 성장 속에서 그 작물들의 생명력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인간과 똑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그들과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농민은 자연에도 인간과 같은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농민의 삶과 비슷한 단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도 좁게는 자연과 넓게는 우주와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밭은 바로 그런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밭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자연과의 영적인 소통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잘못 보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충분히 보일 수도 있는 이 모습을요. 그건 바로 이 자연의 가치매김에 이 영적인 소통이 있고 없고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면 그 자연은 인간의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와 시간에 필요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듯이 자연의 영이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연을 대하게 될 때 그 만남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죠.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볼 때 그 감사는 동시에 우리의 식탁을 위해 생명이라는 희생을 치른 모든 생물에 대한 그 자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들에게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식탁에 올라오는 생물들은 한갓 소비재에 불과해지겠죠. 그럴 때 감사라는 마음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소비하고 버리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재를 어떻게 소비할지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택적인 문제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 속에 영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인 상대방을 대하듯 어떠한 윤리관념 안에서 넓게는 사랑의 마음 안에서 대해야 되는 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렇게나 소비하고 버리게 되면 나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죄가 됩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현대 세계는 소비 지상주의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도요, 자연을 소비해야 되는 자원 이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번 돈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내가 쓰든 버리든 아무 곳에나 내팽개쳐 둔들 그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이 깃들어 있고 그 자연도 모두 나와 같은 생명체이고 인격체라고 여길 때 그렇게 함부로 이웃을 대한 나의 모습은 이제 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소비주의의 현대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동시에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역설적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자본을 통한 소비가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끝도 없는 소비를 통해서 파괴되고 더러워져가는 이 지구를 발달한 매체를 통해서 매일 바라보게 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간이라는 문명에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두루두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생명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도 그렇고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도 그렇고 결국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천지창조 때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창조된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인간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서 유다 백성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느님이 우리 민족만을 선택했다라는 그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의 편협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심지어 이런 신앙 안에서조차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만을 생각하는, 인간만을 집어넣는 이 우를 범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아마도 근대라는 시간에 들어서면서 그 근대라는 시간 속에서 과학이 실증주의 학문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물건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물건 취급의 역사 속에서 가톨릭의 신앙마저 그러한 물질주의의 사조에 편승하게 되면서 주류의 사조에 올라탄 것이죠, 신학이요. 그렇게 되면서 하느님의 구원의 영역을 어느새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편협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에서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영역에서 인간만을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보고 우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독서의 로마서에서 바울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시간 속에서 인간만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서 제 기억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던 영화가 바로 아바타라는 영화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영화의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그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를 느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자연과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의무를 일깨워준 겁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한쪽은 자연과 소통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자연을 단지 소비하는 자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소비하는 그룹은 급여를 파헤쳐서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만을 쏙 빼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룹은 급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죠. 그 속에서 자연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자연과 어떻게 교감하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그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가운데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이 애니도 소재만 다를 뿐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영화 아바타와 거의 일치합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자연을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정복하려고 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원을 캐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산의 정령이 방해가 되자 그들은 그 정령을 처단해서 그 자원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이 영화 속에서 그 정령을 처단한다라는 그 장면은 다른 의미로는 자연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영이 있다면 영을 죽여서라도 그 자원을 차지하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쪽은 그 산의 정령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산의 정령을 죽이려고 합니다. 현대는 이렇게 자연의 영을 죽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이고 심지어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마저 무시하면서 인간마저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에 그러한 물질들에 예를 들면 나무에, 돌에, 짐승에게 영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건 무속신앙이고 미신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한 것은 가톨릭에서는 미신으로 여기고 배척해야 되는 미개한 신앙으로 여기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무에 영이 있고 바위에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배척하는 것이지 물질 안에 그냥 영이 아니라 잠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자체를 배척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가톨릭 안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예, 자연에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그 자연과 소통하는 구체적인 우리 가톨릭의 전통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많은 성인 가운데 한 분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예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바로 이러한 세상 만물의 영과 대화와 만남을 나누었던 분이시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바로 이러한 그분이 손수 지은 태양의 창가라는 노래는 그 성인이 자연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마음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미한다라는 이야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신의 회칙 찬미바드소서에서 이러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구원신학이라는 영역 안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시켜야 되는 창조라는 차원의 구원신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대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 만물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간 중심의 구원신학에서 창조 중심의 구원신학으로의 옮겨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 중심의 구원신학으로의 방향 전환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근대과학 사조에서 잊혀졌던 옛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다시 살리는 일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학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현대라는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지극한 존중감이 현대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연서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 사명에 대한 완수는 우리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하느님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에게도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감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섯 분이 이 미사 중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 한 일원이 되고 좁게는 우리 본당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몸으로는 죽었다가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때에 세례명이라는 이름을, 영적인 이름을 다시 받게 되시죠. 그래서 세례명은 영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냥 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몸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하느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 강론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나와 같은 영을 지니고 있는 자연에 대한 존중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시게 되는 여섯 분이 내 자신 안에 하느님의 영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사람이 품고 있는 하느님의 영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자연이 담고 있는 하느님의 영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함께 이 미사 중에 바라봅니다. 예, 그럼 이어서 세례식.